삼손이 이야기가 계속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석장 넘게 삼손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 15장을 관찰해 보면 삼손만큼 문물을 겸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이 성경상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에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쭉 보게 됩니다. 우선 관찰을 해보면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다가 뜬금없는 수수께끼를 내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결혼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그냥 딤나에 남겨두고 자기는 돌아오게 되죠.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밀 거둘 때라는 그 묘사로 봐서 한 5월쯤 되는 것 같아요. 유대 달력상. 이때는 뭐 말하자면 농번기죠. 사람들이 굉장히 일손이 바쁘고 분주할 때입니다. 삼손이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아마 염소새끼를 그 소지한 걸로 봐서 그동안 격분되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딤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내를 좀 보러 왔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개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어른들은 가능하면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죠. 좀 늦었지만 자네 어서 와이프 데려가게. 근데 웬걸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보여주질 않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엉뚱한 일이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겁니다.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 같은 짓을, 더 심한 짓을 사실 한 거죠. 그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블레셋 친구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에. 그리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사위가 아내 찾으러 오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동생이 더 인물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넘겨버렸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훨씬 낫다. 데려가라. 이 소식을 접한 삼손은 화해를 하러 왔다가 벌어진 내용을 듣고서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결혼 잔치 때는 자기가 좀 심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피를 봐도 누구도 나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장인에게 사실상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선전포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4절을 보세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 대단해요. 이 쥐새끼 한 마리도 우린 잡기 힘든데 여우가 둔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은 겁니다. 꼬리.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매달아서 어디다가 내밀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잘 농사지어서 지금 이때가 뭐 하는 때죠?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밀 거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거두어 놓은 추수 더미도 있겠고 아직 덜 추수한 밭도 있겠고 농작물이 많았을 텐데 그 밭에다가 그냥 여우를 내몬 겁니다. 자, 그러면 여우가 지금 두 마리씩 어디가 묶여 있죠? 꼬리가 묶여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제대로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한 놈이 이쪽 뛰려고 하면 한 놈이 이쪽으로 뛰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좁은 범위 안에서 하면서 온 밭을 불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 멀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서로가 잡아당기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블레셋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십시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란나무들을 살은지라. 이 3대 농작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농작물이었습니다. 포도, 감람나무, 곡식, 밀이죠. 그런데 이게 싹 불이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집집마다 밭에 불이 난 광경을 보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겁니다. 이건 누가 한 짓이냐? 왜 이 짓을 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이 한 건 맞는데 삼손의 장인이 원인이 되었어요.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인과 그 장인은 블레셋 사람이겠죠? 그 딸도 블레셋 사람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풀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내용이에요. 너 만약에 내 남편에게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오지 못하면 내 아버지 집과 너를 불살라버리겠다. 이 14장에서 협박한 내용이 그대로 이 집안에 응합니다. 복수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의 장본인인 삼손을 잡으러 나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한층 더 얹어서 사고를 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어디에 숨어버리죠? 에담 바위 틈에 사실상 숨어버립니다. 자, 이 에담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유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 유대 인근까지 포진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한 유대 땅에 블레셋 군대가 전쟁 차비를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너희 동족 중에 하나인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 땅에 와서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지금 숨어 있다. 그 사람만 체포하면 된다. 해서 유대 백성들이 블레셋과 협상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어디에 가득하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라는 지명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론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이템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이 왜 자기들 코앞에 진을 친 이유를 알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 명을 지금 동원하죠? 3,000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300명도 아니고 야 이게 몇백 명 가가지고 내가 해결한 인물이 아니다. 3,000명을 병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맞아요? 삼손은 유다에게는 동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은 유다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거든요. 마땅히 척결을 해야 될 상대편에 서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림대로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참에 어떻게 해야 옳았습니까? 유다가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포진에 있는 블레셋과 맞설 생각을 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족을 잡으려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 병력을 풀어서 삼손을 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찾아내요. 자, 양자간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좋다. 내가 결박은 당해서 너희들 말대로 순순히 블레셋 쪽으로 넘겨짐을 당하겠는데 내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대화 하나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에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손, 너 정신 나갔니? 블레셋 사람이 우리 지금 주인 국가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의 심기를 왜 건드리느냐? 아무래도 너를 넘겨야 되겠다. 이것이 유다가 빠져있는 정신세계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의식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감히 그 블레셋에게 저항할 생각조차를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동족을 붙잡아다 제물로 블레셋 쪽으로 넘기려고 지금 3,000명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삼손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신앙의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삼손도 여기서는 사고쟁이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처절하게 그냥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데 다 소진하고 말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한 가지 적용 겸 생각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 속에 어떤 그림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교회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나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크기로나 물질로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아니 짧게는 10년간 한국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뭐 했죠?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어요. 대표적으로 마치 삼손이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와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다 쓰고 말았듯이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림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 속에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처한 모습을 부끄럽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손은 유다와 협상 끝에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 네 말대로 목숨은 우리가 블레셋이 처단하도록 넘겨줄 테니까 우리 손에 결박만 당해주라 해서 삼손을 묶습니다. 그런데 뭘로 묶냐 하면 새 밧줄 둘로, 그러니까 밧줄을 하나 가지고 엮은 게 아니라 두 겹줄로, 그것도 새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할까요? 허술할까요? 튼튼하겠죠.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누가 무슨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임하십니다. 삼손에게, 이 나시린에게. 그때 이런 광경이 벌어져요.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밧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서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나귀 턱뼈를 하나 발견해서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무려 몰려오는 블레셋 병사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희한하죠? 나귀 턱뼈. 그것도 뭐 온전한 무기가 되겠어요? 나귀 턱뼈가? 근데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약간 중무장한 블레셋 병력을 1,000명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승리의 도치가 돼서 시를 하나 써내요. 그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이 시를 가만히 보세요. 이 시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한다, 뭐 이런 표현이나 수식어가 반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승리에 도취돼서 이런 자아도취형 시어를 고백해냅니다. 이 시는 삼손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현장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원래 이름이 레히였죠. 그런데 그 앞에다 뭘 붙여요? 라맛 레히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기념비적인 개명을 한 거죠. 근데 그 풋노트에 보면 1하고 라맛 레히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턱뼈의 산, 턱뼈의 무더기. 그러니까 턱뼈,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걸 기념비적인 승리의 탑을 명명한 겁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근데 이때 갑자기 생물학적인 변화가 삼손에게 일어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18절 삼손이 갑자기 심히 목이 말라 누구에게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이 큰 구원을 베푸사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참 인간이 재밌죠. 방금까지만 해도 내가 천명을 죽였어요. 시까지 써놓고 지명까지 바꿔놨어요. 그런데 바로 목이 마르니까 그때야 눈이 열어지고 의식이 열어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에낙고레가 됩니다. 에낙고레.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샘이란 의미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더라. 레히의 에낙고레.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음의 샘. 인간은 부르짖어야 사는 존재란 말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는 존재란 의미도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삼손에게 깨우치게 한 현장입니까? 레히, 라맛 레히. 승리에 도취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일침을 가하는 지적입니다. 네가 힘이 센 결과도 아니고 너의 지혜로 되어진 결과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되어진 결론인데 그런 자아도취형 시를 써서 머물지 않고 이름까지 바꿔서 자기를 기념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 일생을 성경 기자가 두 군데다 이렇게 쓸쓸하게 표기를 해놔요. 2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사사는 지내는 동안에 온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뭐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거 좀 우리식으로 현실적으로 바꾸면 그냥 왔다 갔다 그 뜻이. 먹고 살았다 그 뜻이. 우리가 어제 그제 이어서 지금 3일째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삼손만큼 이 땅에 출생이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 블레셋의 치하 밑에 통치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노아의 가정에 보낸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사사로 20년 동안 먹다가 싸다가 갔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6장 20절, 31절을 보세요. 한 장 넘겨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냥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제 성경을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돈으로 값으로 이 세상 금은보화로 환산할 수 없는 위치와 권한과 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마치 나시린의 삼손처럼. 그런데 과연 그런 인생에 받은 분깃과 분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용되다 갈 것인가? 그냥 먹다가 갔다. 이걸로 그냥 인생을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갈 것인가? 그런데 이런 삼손의 연약한 개인적 복수의 그 혼잡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하나님의 블레셋을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꾸준하고 끊임없는 그분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묶여있는 백성이에요.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운명은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에나꼬레의 샘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일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삼손답게, 삼손처럼 살지 말자가 아니라 삼손답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어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지지 속에 펼쳐내고 삼손처럼 살지 말고 삼손의 허락한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 또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모든 일정과 약속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손의 은혜와 능력